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을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션스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는 20년간 상원에서 활동하면서 매우 존경받아온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레이건 행정부 때이던 1986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나 인준청문회에서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명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세션스 의원과 폼페오 의원은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는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콰도르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중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수력발전을 포함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 에콰도르의 무역 규모는 41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에콰도르 공식 방문은 198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에콰도르에 이어 페루와 칠레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페루에서는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제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유럽의 핵심 지도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자신의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들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해달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간첩 행위가 감소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17일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해킹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새로 들어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주들의 유권자 등록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미 정보 당국은 지난달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방어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 러시아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러시아 해킹으로 도난된 정보가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지만 클래퍼 국장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두 달 뒤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의 남수단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며칠 안으로 남수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평화를 가로막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는 지난 3년간 국가 파괴 행위와 민간인을 학살한 폭력 사태를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수단은 지난 2013년 12월 종족 간 폭력 사태가 발발한 이래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탄도미사일 등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는 아무 연계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안 채택 시점을 지금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14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17일 국방부에 대한 정보당국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정보 분야에 종사한 지 53년이 됐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facing the most diverse array of threats that I've seen in my 53-plus years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And that's what makes the topic of this hearing so important.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ensuring Iran does not develop further nuclear capability, keeping a watchful eye on Russia's actions in the Ukraine.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과 전쟁하고 북한의 매우 적극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감시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철저히 추적해야 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협에 대해 최고의 정보가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the counter-terrorism and cyber types of threats that the director mentioned, on the military side, we also think about threats to the homeland from
레트라 정보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 테러 활동과 사이버 공격 외에 보다 전통적인 공격, 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방부는 미사일 포착 능력을 개선해 만약의 공격에 더 잘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기술 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군대, 동맹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들을 꼽으라는 질문에 몇 개로 압축하거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모든 위협에 다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nation state challenges posed by the like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or transnational concerns.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테러 단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모두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는 아무런 연계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국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한반도에 진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지난 15일 한국법제처 심사를 거쳐 17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한일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협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2일 한국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날로 가중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미일 정보협력에 추가하여 한일 정보협력 체계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협정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서명권자와 체결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선 한일 간 최종 협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17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민족의 숙적인 일본과 결탁해 동족을 압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노리는 일본에게 북침 전쟁 도발에 가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의 70%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반대했으며 50대 이상에선 두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 헤리테지 재단이 새로운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16일 2017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 중동의 테러리즘, 아프간 파키스탄의 테러리즘, 그리고 중국과 함께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6대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5단계로 분류한 위협 행동과 위협 능력 분야에서 각각 두 번째로 높은 공격적 위협과 점증하는 축적 위협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분야를 종합해 분석한 미국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에서도 북한은 심각, 높음, 고조, 신중, 낮음으로 분류한 5단계 위협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높은 위협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5대 위협 역시 북한처럼 2단계인 높은 위협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을 유일하게 핵심 이익 가운데 최악인 심각한 위협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는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엔 17명의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 외에 12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나라라며 핵개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계속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여러 핵장치들을 개발했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 능력은 보유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여러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결론을 내렸고 노동미사일은 이미 핵무기를 탑재해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800기, 노동미사일 300기, 중거리 무수단 50기를 배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무수단 미사일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령 괌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별도로 밝히면서 북한이 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핵 확장 억제로 보호받는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 독일을 포함해 총 30개 나라, 인구수로 10억 8,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을 위한 직접적인 자금이나 인건비, 병참, 시설 개선 등에 연간 9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 역시 주일미군 주둔을 위해서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이런 평가에 따라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동맹들이 미군 주둔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지난 17일 한미 평화통일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했던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포럼이 어떤 회의였는지요? 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대통령 헌법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미국 선거가 끝난 다음에 동북아 또 한미관계, 북미관계들 좀 전망해보기 위한 그런 국제 포럼으로 열렸고요. 주요 패널들은 홍규덕 숙명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 교수, 또 이상일 전 국회의원인 겸 현재 당국대학교 석좌 교수, 또 박정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 측 패널로 참석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신 토마스 번, 그리고 뉴욕시립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라잔 매논, 또 보고그룹 아시아 담당인 수미테리, 그리고 포린 팔레시 매거진 아시아 편집장인 아이작 스톤피시, 그리고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인 스티븐 노버, 전 국무부 수석분석가 뭐 이런 분들이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포럼은 미국의 대선 직후에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먼저 이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한반도 정세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 그리고 최근에 또 발생하는 한국 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들 대부분의 좀 의견이 일치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한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역시 이제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전방들 논의들이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비해서 한미 동맹 관계가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주둔 비용,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부분의 패널들이 좀 의견을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차기 미 행정부 아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매우 궁금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전망들을 했나요?
우선 그 트럼프 당선자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좀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진 문제,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좀 뭐 상당히 그 폭력도 그 상당히 그 독재자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파격적인 단어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미 동맹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구조는 큰 그래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는 유지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패널들 의견이 같이 또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트럼프 후보가 후보 때 발언한 한반도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봤을 때 한미 동맹이 좀 이전과는 다른 좀 구조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되어졌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한미가 지금 대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또 하나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됨으로써 아마 그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 폭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군사적인 옵션부터 또 어떤 커다란 빅딜 뭐 이런 가능성까지도 동시에 좀 전망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북한 문제 해법이나 미국과 한국 동맹의 그 미래 등에 대해서 이 두 나라 전문가들 사이에 혹 그 다른 의견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새로운 또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석자 중에 또 한 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잔 베논 교수 같은 뉴욕 시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은 어떤 북한에 대한 그 강경책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 그러면 역시 북한과의 대화나 또 필요한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패널들의 좀 의견들은 그래도 지금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그 협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역할에 대해 특히 미국 쪽 패널로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그 후보자 시절에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국이 좀 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좀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어떤 중재 역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전방적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경제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북한 문제가 좀 외교 안보적인 이슈가 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이번 포럼에 참석한 청중들 어떤 점에 관심을 나타냈는지 또 질문을 했다면 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요?
예, 역시 이제 그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것과는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또 질문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 한국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것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미국으로서도 한국과의 어떤 협력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가는데 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그 질문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특히 한국 쪽 패널들이 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미 동맹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또 한미 동맹이 단순히 이제 군사적 동맹이 아니고 가치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미 동맹의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지만은 역시 한국의 국내 정세 불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미 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아직 그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북한은 이번에 아마 그 미 대선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좀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유세 기간 동안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재조정을 좀 얘기하기도 하고 특히 뭐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좀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부담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그 강한 또 트럼프 그 당선자가 캐릭터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다 이제 공화당이 또 집권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 이것도 강화되어질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큰 딜, 협상. 뭐 네. 예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그 당선자가 후보 때 언급한 주한미군 철수 뭐 이걸 가지고 좀 활용해서 어떤 좀 핵 문제와 연계해서 좀 협상의 어떤 큰 틀을 다시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 미국과 북한이 공식 대화를 시작을 할까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날까 이런 부분까지도 상상들을 해보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네. 과연 있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 그런 부분들은 좀 뭐 약간 시간이 좀 우리가 이후의 전망이고요. 어떤 그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여지가 좀 높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 어떤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통상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북한도 나름대로 어떤 대화를 모색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대화의 모색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변화시켜서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뭐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일단은 미국과의 어떤 대화의 접점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미국과 새로운 행정부와 좀 그 협상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가능성을 좀 열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북한도 지금은 좀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어떤 그런 뭐 도발이나 또 추가적인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그 대화를 한편으로는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의 역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그런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최근 상대를 향해서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개입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한 틈을 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한국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을 비난하며 지난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 매체의 이런 언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최전방 부대 시찰과 함께 이렇게 도발을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요. 이런 도발 위협을 하는 대신 북한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 등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부대 방문에 대해 호전광들이 아직도 연평도 일대를 다니며 경멸이니 응징이니 하는 객기를 부리고 있다며 연평도 사건을 잊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평도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며 그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무자비한 불세례를 들씌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이순진 합참의장과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최근 연평도 등 최전방 부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격려했습니다. 한국 군 수뇌부의 최전방 시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인접한 북한 측 갈도와 장제도의 포 진지를 잇따라 방문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의 행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포 진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연평도 화력 타격 계획 전투 문건을 승인해 긴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갈도는 원래 무인도로 북한이 지난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122mm 방사포를 배치한 곳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매체의 대남 도발 위협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 개입 사건으로 한국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무력 도발을 일으키려는 전조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5년이면서 지금 김정은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업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내 결속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 전국이 혼란을 틈을 타서 대남 압박을 통해서 지금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남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설 경우 실익이 없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안보에 대한 소홀이 없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혹시나 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도발을 강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합니다.
양 교수는 북한이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내 전국의 흐름과 국정 개입 사건으로 어수선한 한국 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선전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몰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온실 14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 온실 14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수해 지역의 온실 지원 등을 위해 자금을 모금했다며 11월 현재 목표액의 116%인 6만 5천여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온실은 수해 지역 내 간염과 결핵 환자들을 위해 시금치와 상추, 쑥갓, 양배추 등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실은 북한의 요양소들과 병원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사계절 영양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2년에 한 번 온실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60제곱미터 크기의 온실 하나를 짓는 데는 미화로 4,300달러 정도가 들며 온실 하나에 적어도 3가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내 수해 지원 모금 외에도 간염 환자 치료를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염 치료와 깨끗한 물 지원 사업, 태양열 조명, 의료진 교육, 의약품 지원 등 11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올 1월부터 11월 현재 총 58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지원 활동을 시작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처음으로 간염 환자 73명을 대상으로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50에서 100여 명의 새로운 간염 환자를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국가 결핵 표준 실험실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훈춘시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춘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산업 분야 생산액은 전년 동기 50%, 판매액은 51.1%, 이윤 46%, 가공량 30%, 그리고 수출입량은 약 50% 증가했습니다. 훈춘시가 가공 수출을 위해 최근까지 수입한 수산물은 3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공업체와 무역업체 수백 개가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훈춘시의 수산물 가공업이 이처럼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5.1% 늘었습니다. 수산물은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4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조개나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류로 모두 9,800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이어 게를 포함하는 갑각류가 2,8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수산물 수출에 눈을 돌렸고 또 훈춘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산물은 석탄이나 철광석과는 달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교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품목은 아닙니다. 북한은 올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 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는 등 수산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언론은 많은 북한 어민이 군대에서 어선을 빌려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이 서해와 동해의 주요 항구에서 목선 약 3천 척을 확보해 이를 어민들에게 대여한 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군대에서 배를 빌린 어민들이 잡은 어류를 중개인에게 넘기고 중개인이 이를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 외화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한 북한 관리는 이 신문에 석탄 수출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산물 수출도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라면서 많은 어민이 군으로부터 어선을 빌리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다음 달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음 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일부 이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12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의장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온 폴란드에 대해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외교위원회 소속 카티피리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법률을 위반한 폴란드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의사가 있는지 공식 질의했습니다. 유럽연합조약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법률을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피리 의원은 지난 9월 5일 집행위원회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폴란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등 유럽연합 법률이 폴란드 내에서 조직적으로 위반됐다는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에 직접 송금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른 유럽연합의 독자적 대북 제재 결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질의서에 대해 통상 8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대북 투자단이 내년 초 평양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인 GPI 컨설턴시는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5월 북한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폴치아 대표는 투자 고려 대상은 재생에너지와 의류, 조선, 농업, 어업과 원예, 물류, 식당, 그리고 정보통신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치아 대표는 대북 투자의 장점으로 값싼 노동력을 들면서 중국 기업들도 자국의 높아진 임금 때문에 북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방북 일정에 따르면 먼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투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열고 이어 5월 16일 북한 상공회의소 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북한 기업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북 투자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이른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학생, 탈북민 등이 모여서 통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공간, 조금은 이른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통일의 별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마련한 자리인데요. 통일의 별의 박현우 대표입니다.
통일의 별은 남북한 석박사 친구들이 주축이 돼서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고요.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저희가 통일 공감대, 또 통일의 실적 준비가 과연 무엇일까, 공부만 하기보다는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또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그려나갈 수 있을지, 또 통일을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 통일단체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그동안 통일의 별에서 마련한 여러 행사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인 허민재 교수는 수업시간 중 탈북민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미술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허민재 교수입니다.
탈북민과 함께하는 사회라고 해가지고요. 탈북민들을 학교 클래스에 초대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룹을 진 다음에 한 그룹에 한 탈북민을 배정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삶이 어떤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각자 받은 영감을 어떻게 디자인이나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볼 수 있게 그런 수업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교수님 근데 탈북민들 만나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고. 한 그룹은 메뉴판을 가지고 하는 캠페인이었어요. 그 북한에서는 영어 단어를 거의 안 쓰고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카페에 가서 주문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캠페인으로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 예를 들면은 달고만 물탄 커피 한 잔 주세요. 뭐로 식으로 약간 말을 바꿔서 주문을 하면은 어떤 리워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 영어 단어인 이 메뉴를 한국말로 바꾼다면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 이런 거로 연구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저희 팀에서 더빙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실 뒤 저희 시상식팀에서는 통일로 가는 그 시작 발걸음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얼마 전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시너지팀은 지난 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 준비 PT 경진대회다 보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통일 후에 우리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대회 주제였는데 저희는 생각해 봤을 때 통일이 된 후에 혹은 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북한 문화에 대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아, 북한 문화 되게 촌스러워, 북한 문화 너무 세련되지 못한 것 같아, 저거 너무 선전적인 것 같아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여전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라도 북한 문화가 가진 특유의 장점을 우리가 남한 사회에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장점을 소개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걸 소개하는 방안을 소개한 게 저희 PT 주제였습니다. 북한 노랫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무슨 그 아이돌 노래들 들어보면 되게 흥겨운데 아무런 뜻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어서 되게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북한 노래들은 가사들이 무슨 우리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적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북한의 곡들이 구성이 단조롭다 보니까 또래 우리 친구들은 안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북한 노랫말을 그대로 살리되 나만의 우리 또래 친구들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게 리메이크를 시도를 했었어요.
올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내년을 계획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내달 말부터 정기 모임을 진행할 예정인 너나들이 독서 모임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독서 모임은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고전, 뭐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장르들의 책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정도 이제 저희가 활동할 거고 우리 청년들끼리 내부적으로 쌓여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장벽들을 허무는 어떤 소통의 장, 서로를 이해하는 장, 책이라는 게 이제 서로 만나는 어떤 기재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만나가지고 알아가는 거죠.
통일의 별은 내년에도 남북의 대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갈 텐데요. 통일의 별 박현우 대표입니다.
외형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모임들의 좀 실질적인 그 소통을 위한 공간들. 그래서 남북 청년들이 실제로 같이 어울리면서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내는 시추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한때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오전, 오후 모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2도, 양덕 아침에는 3도, 낮 기온 14도고요. 신유주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수풍 아침에 8도, 낮 기온 10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1도, 낮에는 6도, 희천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4도, 낮에는 6도입니다. 황해도는 해주와 영현, 개성에는 오전에 비가, 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14도, 개성 아침에는 7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6도, 낮에는 13도고요. 함경남도, 함경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오후에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함경도도 역시 기온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11도, 운기 아침에는 2도, 낮에는 6도고요. 삼지연은 오랜만에 영하권 기온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에는 2도, 역시 낮에도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북부에서는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9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을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션스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는 20년간 상원에서 활동하면서 매우 존경받아온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의원은 레이건 행정부 때이던 1986년 연방법원 판사로 지명됐으나 인준청문회에서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명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세션스 의원과 폼페오 의원은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유럽의 핵심 지도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취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제적 규범을 위반할 경우 자신의 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공동의 가치들을 기반으로 협력을 지속해달라고 유럽 정상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콰도르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중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수력 발전을 포함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국과 에콰도르의 무역 규모는 41억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에콰도르 공식 방문은 198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6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은 에콰도르에 이어 페루와 칠레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러시아 해커들의 사이버 간첩 행위가 감소했다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17일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의 해킹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새로 들어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주들의 유권자 등록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미 정보 당국은 지난달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방어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었습니다. 한편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두 달 뒤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에 남수단의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7일 며칠 안으로 남수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제안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평화를 가로막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는 지난 3년간 국가 파괴 행위와 민간인을 학살한 폭력 사태를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수단은 지난 2013년 12월 종족 간 폭력 사태가 발발한 이래 유혈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1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논의의 전제 조건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의 구체적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